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10번째 시즌 9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10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 중에 위대한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존 오웬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읽고 있지요. 오늘이 그 9번째 시간으로 책의 순서에 따르면 6번째 챕터 중보의 직임을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는 6번째 장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내용을 살짝 한번 기억을 해본다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인격 구성 요소, 곧 신성과 인성이 신비하고 아름답게 질서 있게 한 인격 안에 존재하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랬고요. 그리고 중보자로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낮아지심, 겸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겸비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땅에 사람으로 중보자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위대한 사랑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그렇게 중보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중보자로서의 삶과 사역을 이루어 가신 주님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모습 한 모습, 한 말씀 한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말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서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언제든 볼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처음에 적고 있죠. 주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의 직무를 맡으심에 있어서 영광스러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무를 직접 감당하심에 있어서도 영광스러우셨습니다. 그가 행하신 모든 일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광이 서려 있었고, 그가 당하신 모든 일 가운데도 그의 영광이 배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홀로 심판하실 이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에게 있는 그 영광을 보았다면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없었던 영광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타나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그 직무를 감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그 표현, 그 단어를 좀더 쉽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읽어볼 때, 물론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도 우리가 볼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도 볼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볼때 동시에 혹은 그것을 보기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신 것을 저희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는다면, 정말 편견 없이 읽는다면, 정말 정신 차리고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나 사랑스러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모든 것들이 여느 인간이나 아니면 아주 훌륭하다는 인격자인 사람들에게서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숭고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고상함을 저희들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하신 모든 것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뭐 억지로 이렇게 짜내서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는 그런 느낌인 것이죠. 아,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아름답고 순결하며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He is altogether lovely라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교회에서 성경을 오랫동안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충실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은 좀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기적인 신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도 상대방의 사랑이 나한테 필요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과 고결함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바람을 피는 거죠. 부정을 저지르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과 사랑을 주시는 분, 돌보시는 분,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에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써먹는 사람들은 정말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지독하게 못된 심정을 갖고 있는 왜곡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못 보는 거죠. 눈이 어두워서 자기만 바라보느라고 자기한테 필요한 예수님만 바라보느라고 진짜로 예수님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세상과 바람나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기적인 삶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존우의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세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일래야 보일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확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전후에는 이 챕터의 첫 부분에서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든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보이신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만일 우리가 그것을 볼수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독하게 병들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과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얼마나 우리 신앙과 삶의 중심으로 삼느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판별이 날 수 있지만 내가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느냐라는 것을 통해서도 역시 판별이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했을 때 뭐 신비한 체험을 해가지고 뭐 신비하게 보고 그런 걸 연상해서는 안 되고 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사랑스럽고 계속 마음이 가고 계속 눈길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분이신가? Is he really altogether lovely to me?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냥 나에게 설령 유익을 안 주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자신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인간의 어떤 고상한 인격에서 우러나올 수 없는 더 고차원적인 아름다움과 그 고상함, 순결함 뭐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정말 느끼고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것을 한번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존 오웬이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보의 직임을 담당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감당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존 오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직무, 곧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40편 7절 8절 말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하기로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이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고 그 율법을 순종해야 할 모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순종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지와 선택의 행위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주인이셨고 율법보다 더 위에 계셨으며 율법의 명령에 복종할 필요도 없었고 그 저주를 받으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원하여 율법 아래에 들어가셨고 율법을 순종하셨으며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나타난 본질적인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억지로 하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마음이 고민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신 것 때문에 가끔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억지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정말 수천 년 동안 하시고 싶어 하셨던 일이 드디어 성취된 그런 사람처럼 어떻게 보면 흥분하셔서 기쁨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로 올라가실 때도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보다 앞장서서 예루살렘 성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셨고 십자가의 고난으로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행하신 모든 일 속에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이나 한치의 억지가 없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세상 어느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아름다움, 사랑스러움, 고결함 그리고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자원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 안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시간 동안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과 말씀하신 모든 일들 안에는 어느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 자원하는 마음이 묻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아, 참 아름다운 분이시다. 어떻게 이렇게 고결하실 수 있으실까?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번 복음서를 여러분이 새롭게 한번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의 모든 행실에 묻어있는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한번 느껴보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정말로 예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런 분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람도 아니구나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존웨이 목사님이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할 때 두 번째 요소로 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그 자발적인 행실이 우리와 같이 더럽고 배은망덕하며 추악한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순종의 목적은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할 의무 아래 있었지만 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자원하심이 아니었다면 순종을 드릴 아무런 의무가 없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를 허락하시고 한편으로 모든 교회를 위한 그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참고. 당연하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모든 행실이 설령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안 주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데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더구나 그 모든 행실이 우리와 같이 아름답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고 추악한 사람들을 위한 전적으로 100% 우리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행실에서 아름다움과 고결함과 사랑스러움과 영광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여간 사셨다고 할 때 그 33년여간에 포함된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동들은 사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진짜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21세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 땅에 미국 땅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두 가지 일을 하셨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대신 순종하신 거하고 쉬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영원한 고난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은 다 사실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일들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렇게 아름답고 고결한 일들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에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분이시다라고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존웨이 목사님이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할 때 세 번째 요소로 지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완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일이 잘못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손실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동기는 순수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일에서 무슨 영광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에서 무슨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모든 사역은 눈꽃만큼의 허물도 없고 약함도 없고 약점도 없고 실패도 없는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보편적인 순종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에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존웨이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절대적으로 보편적이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순종은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의 위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을 때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것이 신령하게 새겨졌을 때는 더욱더 탁월하게 보였습니다. 영광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완전하게 응한 그리스도의 거룩과 순종 속에서는 그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났습니다. 존웨이 목사님이 이제 어렵게 말하는 것을 좀 줄이고 좀 부드럽게 표현하면 결국 이렇게 말한 것이 됩니다. 중보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네 번째 요소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난관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한 자발적인 순종, 우리를 위한 순종, 그리고 절대적으로 보편적이고도 완전한 순종을 완성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존웨이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난관과 대적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대적과 온갖 시험과 고난과 비난과 거슬림들이 많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보다 그 모든 것들에 더잘 대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그 자발적이고 또 우리를 위하고 또 완전한 그 순종을 행하실 때에 중보자로서 이땅 위에 계시는 동안 행하실 때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아주 거센 비난과 공격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 심한 시험과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회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적을 볼때 불안한 요소를 못 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여기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실패하시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을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난관과 대적을 정확하게 이기시면서 온전한 순종을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능력 있게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네 번째 요소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누구도 이 영광은 깨뜨릴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든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음 편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직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 영광 다섯 번째 요소는 존 오웬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순종을 이 세상에 내려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는 사실에서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오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순종이 누구의 순종인지를 생각하면 그 영광이 정말로 놀랍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자발적인 순종, 우리를 위한 순종, 완전한 순종, 그리고 모든 난관을 이기고 완성한 순종을 행하신 분은 다름 아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그분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모든 만유보다 높으신 만유의 주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러시면서 이 세상에서는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사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서 가장 엄격한 순종의 길을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으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 밤낮으로 이 땅에서 기도를 드리셨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의무를 부단히 행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직접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공의의 가장 엄격한 원칙을 그대로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행하지 않아도 그만이었지만 그분께서는 그 일에서 사랑의 가장 엄격한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를 한없이 낮춰서 어떤 천한 사람이 해야 할 어려운 일을 다 맡아가지고 어려운데도 막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생각할 때그 일이 더 이렇게 숭고하고 아름다운 미담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으로 낮아지셔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받아야 할 모든 고난과 형벌을 33년여간의 긴 세월 속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중보자로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감당하신 모든 일들, 1초 1초의 그 모든 순간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안볼수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생을 들여다봐도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로 아름다워요. 예수님의 일생을 정말로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본래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셨는지 그 신분과 그 영원한 존귀함을 저희가 더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야말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스러우며, 너무나 순결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그래서 전우회 목사님은 이 다섯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주목해서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 이땅 위에서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든 행적,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거기에서 볼수 있다,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일부분만 보지 마시고, 아니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부분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모든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유심하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존 웨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다섯 가지 요소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 마음에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동, 모든 행적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일주일을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중보자의 직무를 담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의 높아짐에서 볼수 있는 영광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북토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일 내용까지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 그 다음 주간에는 복습 기간,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저와 함께 만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인격 구성 요소,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직무를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나타나신 영광, 이런 내용들을 함께 되짚어 보면서 서로 배우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기뻐하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으로 한번더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